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이렇게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당시 명절 끝날에 행했던 의식과 관련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로 이날의 유대인들은 심핫 베잇 하쇼에바라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연못에 물을 길어 성전 뜰 제단 위에 붓는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초막절은 그 지역에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여서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이른비를 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길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의 의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거룩하게 진행되는 의식 중에 울려 퍼진 이 예수님의 외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두 무리로 나누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모든 행위와 말씀을 반대하며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한 계략을 짜냅니다. 그 계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 그를 따르던 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들이 이야기했던 모세의 율법이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등장하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처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는 죽임당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받으셨던 의심이 사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받고 계셨습니다. 즉 돌로 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명기 22장에 등장하는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대답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억눌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평판에 손상이 가게 되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고 범죄자의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여인이 죽게 되면 로마 정부의 진노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한번 향하기 원합니다.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녀의 상황과 처한 환경을 알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가늠 현행범을 뜻하는 헬라어 에피모이케이아는 기혼자의 음행을 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자여 라고 부르실 때 사용된 헬라어 귀나이는 기혼 여성을 호칭하는 단어이므로 그녀는 약혼했거나 기혼 여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설명하는 주석인 미시나에 따르면 가늠을 한 유부녀 혹은 약혼한 여인을 발견하면 그 사건 그 자리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까 살펴본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가늠 행위를 발견한 사람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그 처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대한 반론을 꺼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그 모든 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말씀은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여인의 가늠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여인은 기혼자입니다. 기혼자가 가늠하면 즉각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과 그리고 함께 벌을 받아야 할 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만 벌을 받는 것은 율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그녀의 죄를 증언해줄 두세 증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녀의 죄로 인해 형을 집행하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나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의 죄의 사건이 다소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계략에 빠뜨리려는 목적과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 모든 의문들은 묻혔습니다. 여인은 당황스러운 일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붙잡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한 일회용품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으킨 소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운데 서 있는 그녀가 음행한 여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무런 변호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예수를 잡기 위한 일회용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의 트렌드는 수치화와 서열화라고 합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서열화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으실 것인가요? 그 친구 반에서 몇 등 한대? 전교에서 몇 등 한대? 수능은 몇 등급 맞는데?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몇 평, 또한 얼마 이런 것으로 그 집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치화된 것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서열화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치화, 서열화된 사회는 우리 인간을 수치화하고 서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회는 육각형의 도표를 만들어서 사람의 능력과 또한 등급을 수치화하고 서열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으며 완벽한 사람을 일컬어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런 육각형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망하며 또한 현대사회는 닮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육각형 도표 안에 나의 능력이 꽉 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서열화하게 됩니다. 숫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 품질 평가하듯 도구처럼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화하고 서열화하여 인간을 바라보는 사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사용하며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인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죄하며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셨던 십계명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보기 원합니다. 몸을 굽히고 땅에 그를 쓰셨던 동작, 그 몸짓, 그 자세에 집중해보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윗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서 했던 동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행동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꽤 오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7절에는 묵묵부답으로 땅에 글을 쓰는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추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동사 에페메노는 수시간 혹은 수일을 걸려서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행동을 짧은 몇 분 몇 초만 행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몸을 숙이고 땅에 글을 쓰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전의 상황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상황입니다.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인의 수치는 더욱 극대화되었을 것이고 군중들의 함성은 점점 커지고 여인의 수치는 점점 극대화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알 수 없는 글을 바닥에 쓰셨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그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은행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머물렀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바닥에 무엇인가 쓰시는 그 손으로 그들의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그 말을 오가던 군중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입에 그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그 상황은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관심은 그동안 기적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었던 군중들의 관심, 시선은 예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은 군중 가운데서 받았던 냉혹함과 적대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녀는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단과 군중의 따가운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그녀를 그 속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행동을 통해 이 여인의 무너져버린 마음과 짓밟힌 영혼을 위로해주고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재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에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자신의 의를 드러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명성과 소문이 자자해지자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지니 예수님을 붙잡아 명성에 흠을 내어 자신들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던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기 위해 죄 없는 자는 돌로 던져라, 돌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지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신 권력과 재물을 선택하여 인간적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간음한 여인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보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둘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흠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중에 유일하게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떨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여자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 호칭입니다. 군중들에 의해 인격과 영혼이 짓밟힌 그녀를 존중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정죄할 만큼 크지 않아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는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예수께서 여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정죄하며 심판하며 그녀의 인격과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그 여인을 재판하셨습니다. 여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눈물로 여인의 모든 상황과 모습을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를 대하며 그들의 인격과 영혼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우리는 거슬러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모든 죄의 비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힌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세상에서의 짐과 모든 영혼의 짐을 대신 지신 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59절의 유대인들은 동일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즉, 가늠한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께서 대신 맞으십니다. 내가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 계명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쳐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사랑과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에게 향해야 할 모든 비난과 죄의 화살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렇게 나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의 삶을 회복시키는 신앙, 옆에 있는 이웃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신앙, 높은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품어주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이 했던 것은 주여 없나이다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침묵하며 형이 집행될 것을 기다리던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힘, 용서하는 힘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복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